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군이 서해에서 한국인을 총격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남북한 간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 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건인데요. 먼저 한국 국방당국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방금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안영호 작전부장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이 사건 경위를 좀 최 기자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사건은 서해 소연평도 근처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한국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인데요. 시간대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시겠지만 그 연평도 근처에는 어선들이 이제 고기를 잡다가 가끔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어업지도선을 배치해서 이를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건데요. 예. 지난 21일 그 소연평도 근처에서 그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47살 이모 씨가 오전 11시 30분께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한국해경과 해군이 그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서 이제 수색을 했는데요. 그날은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측 발표에 보면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의 그 수상사업소 선박이 그 북측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그 표류하는 이 씨를 발견했다고 그러고요. 아, 북측 선박 선원들은 그 자신들은 그 방독면을 착용하고 그 한국 공무원에게 왜 여기에 표류하고 있느냐 이렇게 월북 경위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6시간이 지난 뒤에 아, 오후 9시 40분께 북한 해군의 그 선박 단속정이 다가와서 이 씨에게 그 총격을 가해서 한국 공무원을 이제 사살을 했고요. 그리고 밤 10시께 시신에 다가가서 그 기름을 붓고 시신을 소각한 이런 사건입니다. 아, 이를 파악한 한국 국방장관이 그날 밤 11시께 한국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한국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바다에 떨어진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발표라든지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국 국방부 또 해양경찰 이런 곳에서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실족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유족들 또 동료들 연평도 주민들 이런 쪽에서는 월북할 이유가 없다, 월북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군 얘기를 보면 그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또 선박에서 벗어날 때 신발을 벗어놓고 나온 점, 또 해상에서 그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월북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특히 그 한국군 측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근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답변을 하는 데는 제한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정보 수집 때문에 구체적인 그 상황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사망자의 가족들은 지금 군이 나라가 군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조만간 그 국방부에 공식 항의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연평도 주민들은 그 해류가 거세서 자진올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보면 월북 정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북한 통지문 보면 이 씨가 신원 확인 요구에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의 암흑해라고 얼버무리고는 답변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사격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해서 공포를 쏟아 놀라 엎드리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 걸로 이렇게 말하면서 월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얘기가 엇갈리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측은 한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발견하자 구조를 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술을 들은 거군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좀 특이한 대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공무원 이 씨가 이제 어쨌거나 물에 빠져서 24시간 이상 그 표류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북한 선박이 이제 이 표류한 사람을 바로 구조한 것이 아니라 한국 발표에 따르면 그 북한 선원들은 그 자신들은 그 방독면을 착용을 하고 이 씨로부터 진술, 그러니까 너는 누구고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한 달 좀 넘은 시간이죠. 지난 7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한에 갔던 이제 탈북자가 다시 그 북한 개성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비상 확대 회의를 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온 거를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크게 화를 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 방독면을 착용하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 이런 것도 이 같은 그 앞선 지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에 북한군이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했는데 이 한국 공무원에게 이것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아닐까 하는 그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그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막는데 굉장히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부 지시에 따라서 총격이 이루어졌고 또 시신 처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 얘기를 보면 역시 그 상부 지시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북한 상부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느 선인지 여기까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북한이 최초 발견하고 처형하기까지 6시간 걸렸다는 점에서 평양의 총참모부나 혹은 또 최고 수뇌부의 지시를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서 그 고속정의 정장의 결심에 따라서 이번 10여 발의 총탄이 불법 침입자에게 발사됐다 이렇게 밝혀서 노동당이나 북측 수뇌부가 개입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현장 실무자가 규정에 따라서 발사를 했다, 사격을 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그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격을 가한 후에 시신을 불태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야말로 인권에 대한 참 대단한 침해다, 지금 잔인하다 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군 발표에 따르면 그 북한군은 이제 총격을 가해서 가한 다음에 이 씨를 그 밤 10시쯤에 시신에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소각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불에 태운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그 시신에다가 이제 그 소각을 했다. 기름을 부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불태운 것이 아니라 총격을 가하고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시신은 없어졌고 그 공무원 이 씨가 타고 온 부유물이 있더라.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를 태워버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그 진상조사가 그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에 항의한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국방부 입장문을 보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청와대 역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 또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규탄을 했는데 이제 다음 날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한국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한국 정부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측에 항의를 하자 25일 날 오전 북한이 그 통지문을 한국 측에 보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북한의 그 통일전선부 명의로 이제 된 통지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건 경위, 북한이 주장하는 이것이 경위다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유감 표시 이겁니다. 그래서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 북한에는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이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군 선박이 출동해서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암흑이다라고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공포탄을 쏘니까 이 사람이 도주할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보이길래 총을 10발 정도 쐈는데 사격 후 가서 보니까 침입자는 없어지고 부유물만 남아있어서 이를 불에 태웠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덮어놓고 무슨 만행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죠. 귀측에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 앞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측 발표와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뭐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크게 보면 남북 당국 간의 입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월북 여부인데요. 한국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배에 남은 신발이라든가 구명조끼 착용, 특히 그 북한 통신 감청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북한은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한 이 씨를 군인들이 사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얼버무렸고 단속 명령에 불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차이점은 그 시신 훼손 여부인데요. 한국군은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 이렇게 밝혔지만 북한은 불태운 건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군은 북한의 행동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뤄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 북한은 현장의 그 단속정 정장의 결심에 따라 사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군의 첩보 또 북한의 통지문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앞서 소개를 하신 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사과는 참 드문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쯤 하고서 이제 끝내자 뭐 그런 뜻도 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통지문 맨 마지막에 보면 남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어쨌든 상당히 그래도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죽어서 미안하게 됐다 이런 뜻을 했는데 좀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히 사건 경위가 좀 명확히 좀 밝히고 그렇게 되면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것이 그 한국 정부하고 다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그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그 한국의 정치권 또 민간단체 일각에서는 유엔총회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통해서 북한의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일단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북한이 통지문 외에 과연 얼마나 이 진상규명에 협조할지가 불투명합니다. 남북 당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그 남북한 공동조사가 필요한데요. 여기 북한이 과연 응할지 이것이 좀 여전히 의문이고요. 또 사망자 주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공동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책임자 처벌도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북한은 통지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그 북한 내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ICC는 민간단체 등의 탄원에 따라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가릴 그 예비조사 여기에 착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ICC 관할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조사를 종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ICC 회부는 어렵고 또 ICC로 가려면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역시 그 책임자 처벌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요. 이 논평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미 국무부가 이제 두 번 논평을 냈는데요. 사건 직후인 24일 그 VOA 질문에 논평을 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의 규탄과 그 북한의 그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촉구에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냈고요. 25일 날 그러니까 북한이 그 통지문을 보낸 다음 날 이제 또 논평을 냈는데요. 북한의 사과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살된 공무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가 있었고 또 통보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로 해서 남북관계 그 어려움들이 일단 봉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그 사과문을 쓰는 그 통지문을 이제 빨리 보낸 것은 뭐 비교적 그 잘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여론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라앉을 것 같진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 그 남북 간 그 군사당국 간의 평도 해전하고 달리 이번 사건은 그 비무장한 민간인 바다에 표류하던 사람을 6시간 동안이나 바다 북한이 발견하고도 내버려뒀다가 총으로 쏜 다음에 또 시신을 불에다 태운 아주 그야말로 들어보면 듣기조차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
겉으로는 뭐 그 한국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넘어갈지 몰라도 아마 일반 사람들 여론 이런 걸로는 아마 북한의 이 같은 그 행동 만행 이런 것이 아마 두고두고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먼저 한국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를 계기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핵심을 최 기자가 설명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그 정기총회를 맞아서 이제 메시지를 낸 건데요. 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의 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영어로 이제 FFVD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이 그 핵무기를 못 갖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와 별도로 미국 그 에너지부 장관이 화상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그 핵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식의 비핵화 해법이 북한을 위한 최선책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데 뭐 아시다시피 남아공화국도 핵무기 계획을 나중에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주장이 나온 것도 좀 궁금하고요. 내용이 어떤지 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를 지낸 안호영 전 대사의 주장인데요. 북한을 위한 가장 좋은 비핵화 해법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지난 22일에 스탠퍼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가 북한의 위협과 미한동맹을 주제로 한 화상대화에서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된 남아공의 사례를 따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북한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남아공식 비핵화 해법은 그 주변의 안보 상황의 호전 등을 요인으로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그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 사찰을 받는 등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사례입니다. 안전대사는 북한이 이런 그 남아공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핵무기 보유를 체제 유지수단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 총회 연설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화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 to human.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사실상 중국에 의해 지배된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대 사람 전파의 증거가 없다는 등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유엔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최 기자가 요약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날 그 화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분량이 한 7분가량 주로 되는데요. 주로 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중국을 강력히 비난을 했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중동에서 그 최근 그 미국이 중재한 중동 평화협정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외교적 업적을 부각하고 또 미국의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론인 미국 우선주의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해까지 모두 4번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은 연설 때마다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이었던 2017년 연설 때는 당시에 그 북미 간의 긴장이 그 최고조로 치달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칭하고 또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는 등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는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축으로 대체하기 위한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전해와 그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고요. 지난해에도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말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 이 현실과 무관치하나 보인다 이런 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곧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그 관계 진전보다는 북한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발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특히 종전선언을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코로나 문제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유엔 총회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 체계를 이제 공식 제안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 한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체계를 해서 백신 공급 이런 곳에 같이 협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같이 좀 없애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역시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조한 대목인데 이번에 여기에서 또 이 문제를 강조한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반기를 맞았고요.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 전에 미국과 남북한 간 대화의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한번 보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이 종전선언은 2018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또 미북정상회담 등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남북정상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또 이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미북 정상도 비핵화 조치 여기에 그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제시되곤 했는데 지금 지난해 2월에 열렸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논의도 사라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걸 유엔에서 꺼내서 불씨를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미 국무부의 논평도 좀 들어볼까요?
네, 국무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그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해서 이제 짧은 논평을 냈는데요. 미국은 북한 문제 관련해 한국과 그 단합된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미북 관계 장기 교착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바로 이 미북 관계 장기 교착 상태를 이유로 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제안하는 종전선언이 실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현재 장기 교착 상태에서 종전선언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는 당장이라도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내 주류에서는 섣불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연합훈련 중단 등 이런 것에 그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상당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종전선언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미국의 대북 격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그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 같은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금 북한도 주장을 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는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이 확인된 뉴스인가요?
이게 뭐 확인으로 치면은 이제 반쯤 확인된 뉴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한국 언론에 보면은 그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0월 7일 1박 2일 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강경화 외무장관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국무장관의 그 해외 순방 방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부가 확인을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으로 치면 한 반쯤 확인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년 만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방한 목적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네, 미국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입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걸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앞서 그 일본 방문 중에 만났던 그 스가 총리를 만난 적 여기서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요것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쪽 대화 상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여러 현안들을 뭐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그 주한미군 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한 그 미한 동맹의 현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 미북 관계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특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직후인 그 다음 달 10일이 되죠. 그때 북한이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한 그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것이 큰 그 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이와 함께 이제 현재 그 미중 갈등도 그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그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격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UN 연설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